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한 부족 중에는 그 성년식 의식 가운데 특이한 의식을 가진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다 자란 이제 남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식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손에 조그만 칼 하나만 쥐어준 채로 한 밤을 그 아이가 이제 새도록 하고 그 밤을 새고 혼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이제 성년식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래도 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깊은 자연 속에 또 수많은 맹수들이나 혹은 동물들이 있는 밤 깊은 산 속에 홀로 있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성년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새벽 여명이 틀 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이제 햇빛이 조금씩 어렴풋 비춰오는 그 속에서 저 멀리 우두커니 서서 온갖 무장을 하고 그 아이 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끝나는 보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를 성년이 되게 하게끔 용기를 불어넣는 의식을 치르기는 하지만 그 위험을 혼자 감수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한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면 때로는 아이가 고집하는 길이 정말 정답도 아니고 글로 가봐야 힘든 일인 줄 알아도 아이가 원한다면 그래 기꺼이 따라가 주마, 대신에 돌아오는 길의 어려움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주로 우리들은 아니 여러분 말고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야 글로 가면 힘들어, 대신에 정말 가고 싶으면 가긴 하되 책임도 네가 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올 때 힘든 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의 긴 족보를 써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족보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걸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집양되어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이 어쩌면 범죄하기도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에덴의 동편으로 그 동쪽 들판에서 또 동편으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을 쓰신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또 그 길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고 그곳을 향하여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계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그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 그리고 설명들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옛날 성경을 따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혹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다고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고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쓰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고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대신에 유다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접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은 30냥에 팔려가서 자기 홀로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를 결국은 총리가 되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은혜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결국은 이겨내게 함으로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이야기가 흡사 예수님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이 결혼을 할 때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장가듭니다. 사랑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라반의 딸인데 그런데 그 라반이 조금만 꾀를 내어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함께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을 더 사랑했죠. 그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얻지 못하고 언니 레아가 먼저 아들들을 넷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 넷을 낳을 때 마지막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르우벤으로 시작하여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렇게 네 명의 아들들이 레아의 아들로 낳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 유다는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 가운데 특별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을 팔 때에 그 앞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은삼십에 우리 팔아버리자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유다였고, 그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염소의 피를 묻혀 옷을 가지고 가 오다가 짐승에게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속이자고 하는 이야기 꾀를 낸 사람이 유다였을 뿐, 그 이외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이야기는 별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를 넣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이를 완성해 가시는데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가서 어쩔 수 없이 유다로 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마 처음부터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아버지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주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유다를 향한 그 축복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신실한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유다 이야기가 독특하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8장 한 장이 굉장히 유다 이야기가 독특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10명의 형들이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을 시기하여 가나안 사람의 손에 팔아 애굽으로 종 되어 가도록 파는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신실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신실하여 총리가 되어 가는지의 이야기를 39장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창세기 38장은 그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씁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유다와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 그 일 후에 유다가 아비집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실망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스스로가 죽음에 놓여져 있다고 고백할 만큼 심각한 슬픔에 빠집니다. 뭐 유다가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떠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이야기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에 그 아들들과 그의 태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를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그 아내들을 얻게 하셨고 그 아내들의 미모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아말렉 왕이 그 아내들을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아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하시는 이야기들 우리가 앞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계보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 모습을 성경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이방인 가운데 아내를 얻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동생 야곱은 그래도 삼촌의 집 라반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가 야곱으로 전해 내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태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엉뚱하게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 구원의 그 계보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 아들을 얻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그리고 세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잘 하나님 앞에 섰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유다도 잘못했지만 그 가정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던 거죠. 유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으로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습니다. 뭐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또 율법에 따라 그 다말, 첫째 며느리인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또한 시집 보냅니다.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그 형이 장자로서의 대를 잊지 못하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에게 시집 보내어 아들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인정하여 장자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 형수 이제 뭐 자기 아내가 되었지만 다말과 결혼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봐야 자기에게 이득될 게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지만 결국은 그 열매는 형의 아들이 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걸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또 싫어하셔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죠. 두 아들들이 다 그러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꾀를 냅니다. 다말에게 너 상복을 입고 내 친정 집에 가서 좀 거해라.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자라면 내게 아들로 주마. 다말은 자기 집으로 갔고 셀라가 장성하는 동안 유다는 그곳에서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내의 죽은 그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내가 죽은 그것을 위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장례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보고는 이 유다가 말을 건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동침하면 좋겠다. 성경은 그 기록을 쭉 기록하면서 그 여인을 창녀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이나 거듭거듭해서.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음욕을 품고 다른 한 여인을 사서 그 음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요. 등등 들어가 동침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 대신에 돈을 주겠다. 지금 가진 돈은 없으니 염소 새끼를 주마. 이 여인이 염소 새끼를 싫다는 거예요. 돈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증표라도 먼저 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당신이 돈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꺼이 맡깁니다. 동침해요. 그리고 나서 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시켜서 어디 어디 지역에 가서 어떤 여인을 찾아봐라. 내가 맡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돈을 지불하고 그거 갖고 오너라. 찾아보니까 없어요. 종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덥습니다. 괜히 이게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 될까 싶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상복을 입고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친정에가 조신하게 있으라고 했던 며느리가 아기를 뱉대는 거예요. 유다가 분노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종들이 가서 며느리 다말에게 갑니다.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표를 주면서 이 증표의 주인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증표를 그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 준 것이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야, 그 여인이 다말이었던 거죠. 자기 며느리가 상복을 벗고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와 서 있는 모양, 의도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다가 못 알아본 겁니다. 음욕의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보고 야, 저 여인에게 들어와서 내가 동침하면 좋겠다, 돈으로 사서라도 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동침한 거예요. 하는 동안도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그 증표를 보여주니까 비로소 그 여자가 며느리였구나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는 그 며느리를 용서하고, 용서가 아니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일을 없던 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 아이를 낳는데 그 두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 아들들.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도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한창 기록하고 있는 그 마당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가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와중에 느닷없이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 정도 이야기는 안 기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록해봐야 뭐 좋을 게 있어요.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입에 담기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하기에도 참 그렇게 속 시원하고 편안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굳이 성경에다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함축해서 유다가 그래도 실수해서 그 며느리와 잘못된 일을 범했다더라, 그냥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정 써야 되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왜요? 그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있던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의 사람이었으나 그 스스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굳이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놓아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할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의 태를 축복하셔서 낳게 하신 아들이 있잖아요.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이상 가운데 보여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조금 형들을 보기에 밉보일지는 몰라도 악을 행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요셉에게 옮기셔도 무방할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이름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그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 계보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혹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동참하고 동의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보다 오히려 유다나 혹은 야곱처럼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죄와 악에 의지하여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쯤 되면 그냥 포기하시고 괜찮은 놈 데려다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잘못하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고치시고 되돌리셔서 기꺼이 하나님이 그 몫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포기하실만 하잖아요. 유다만 하면.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 굳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포함돼 시켜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상속받기를 원해서 어차피 아버지 죽으실 건데 죽으시면서 주나 지금 주나 똑같으니 돈 주시오.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 때 아버지가 안 돼! 그렇게 안 하고 준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이거 가져가 봐야 네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네가 패가망신할 것인 걸 알아요. 그래도 아들이 원하니 어떻게 해요? 줘요. 주면 그 아들을 잊어버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줘놓고 그 다음날부터 나아가서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잖아요. 형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 약복강가에서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할 만큼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약속 안 해주면 내가 이걸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한 기도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나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순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건너가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씨름 하나님 그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신 거라고요. 내가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도 절대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제가 여기에서 놓지 않고 이 기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셨을까요? 그래 그토록 원하니 내가 져주마잖아요. 내가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뜻대로 행하여 간 데가 어디였냐면 세겜이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간 길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세겜을 통과해서 결국은 야곱을 베델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개 끌고 가듯이 하나님 원하신 길로만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건 놔두세요. 그 길이 가면 뻔히 죄악의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이 뻔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고 그대로 가봐야 하나님 앞에서 패가 망신하는 길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놔두신다고요. 네가 정 원하면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손 털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뜻대로 해. 그건 이제 우리들 마음이죠. 저희가 애들한테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아빠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몰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그 일의 수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 죄악을 온 인류 가운데 다 품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 그 죄악은 내가 책임지시마 하신 거잖아요. 성탄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삶 속에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신 그것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계획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쁜 삶을 살아드렸습니까? 물론 그러셨었던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참 어렵고 힘겨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못했구나.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그렇했을지라도 내 그 실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발 더 일하시는 수고를 하실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수고하는 일꾼의 자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자리로 옮겨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돌려놓으시고 고쳐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으셨던 그 이름 임마누엘. 내가 잘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는 유다와 같아서 아니 유다만도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 인생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만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감격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할 터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